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요.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본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한 어떤 지점을 위해서 조금씩 전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백성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목표 지점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너무 높은 것 같지만 성경적인 진리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신뢰할 만한 가이드를 붙여주셨다.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24시간 7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지배하심에 자신을 드리는 만큼 그 예수를 영접한 개인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모셔드린 그리스도께서 확장되고 확장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의 주임무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셨는가, 보혜사 선생님께서 왜 존재하게 되셨는가,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제3우격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임무는 무엇인가? 영접된 그리스도가 모든 개인에게 믿어진, 영접된, 모셔드려진, 주로 고백된 그리스도가 씨의 형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장성한 분량으로 그분이 우리를 생각을, 감정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될 때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씨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내 자아가 자신을 주장하고 자아가 꿈꾸는 것을 행하고 자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씨의 형태로 자라지 못한 상태로 구석에 팽개쳐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의 주임무는 영접된 이 그리스도가 씨의 형태에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모습으로 누가요? 영접된 그리스도께서 각 개인의 내면을 차지하시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을 환영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원사와 초자연적인 권영의 능력에 우선 주목을 합니다. 그것이 신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시간을 내어서 다룰 것이지만 오늘은 열매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많은 부작용과 아픔과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계시된 그 교회, 거룩한 지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욕을 듣는 이유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이런 주님의 성품적 속성이 온전히 구비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성품적 속성,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 그것이 각 개인에게 충분히 자라서 그 사람을 볼 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확장되어 드러났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예수님 진짜 많이 닮아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동일하게 마지막 때 모습을 드러낼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이 주님의 성품적 속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각 개인의 내면의 영토를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불순물이 자아가 주장하고 있는 불순물이 이곳 저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권능 드러나는데 몰두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한 사람들은 반드시 놀라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시는 인격에 매료되는 대신 선물에만 집착한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왜 이 구절을 가끔 인용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예배적인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참고하고 있어야 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들은 육신적 자아가 주 예수님께서를 차지하기 원하시는데 내어주지 아니하고 삶을 계속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불순물이 많았지만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적해서나 지속적으로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 드러남만 좋아했더랬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는 신약 성경 그의 모든 책과 서신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읽으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신약 서신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거짓 영적 부흥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전 지구적으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에 거짓 영적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하고자 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서 이단의 종교가 참 많은데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던가요? 오늘 이 본문에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 재림 때에 살고 있게 될 그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악한 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 문맥을 볼 때 이 악한 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줍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요. 명사화된 어떤 명칭을 이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성경에는 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나오지 아니하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저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HCSB 성경에는 All kinds of false miracles, signs and wonder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의 거짓 되지만 그 안에는 진짜 힐링이 일어나는 거짓된 목적으로 기만하기 위해서이지만 진짜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인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불순물 제거 작업에 순종하여 육신적 자아를 죽이는 대신에 내면의 그리스도의 성품적 속성을 확장하는 대신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은사가 풀어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몇 년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르렀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는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과 이해가 영적 이해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적 그리스도, 엔타이, 엔티 크라이스트 그렇게 되면은 안티 그러면은 싫어하고 적으로 삼고 미워하고 그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도 헬라어 앞에 접두어 안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안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접두어의 의미는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가 진짜야라고 하는 대체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로고스인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 그 영광의 재림의 순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니할 것이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주님 재림 전에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일정한 시점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분명하게 정지 작업, 준비 작업을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제대로 준비되면 무서운 그를 힘들게 만드는 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와해시키고 혼란시켜야 돼요. 먼저 미혹해야 돼요. 무력화시켜야 돼요. 거짓 능력과 표적으로 영적 부흥으로 많은 교회를 열광케 할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일으키는 한 인간의 등장을 환영하도록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두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이 악한 자들이 일으키도록 허락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수많은 시간 동안 수백 수천의 기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붙잡으라고 진리 가운데 이 작업을 하라고 한 그 음성을 거부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은사와 초자연을 확 풀어줍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에 육신적 자아를 사랑하여 내면의 불순물을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내면에 없애야 될 육신적 자아에 대한 처리에 귀를 닫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사역 지속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언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권능의 사역 지속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귀 속에서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만큼 은사적인 면에서 전진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29절을 다룰 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고 했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모두는 생명에 잉태된 그 씨앗처럼 그것이 자라야 되는 그 원리같이 영접된 예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크게 확장되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내 자아가 내 삶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누가 운행했어요? 누가 나 자신을 지휘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자아라고 해, 자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죄가 처리되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되었어요. 지옥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영접된 예수께서 너 자아가 지휘하고 운영하던 너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take over, 접수하기 원하셔서 그분이 내 삶을 지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허락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때 이런 감정으로 반응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결정, 내가 이러한 움직임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 형태에서 자라고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만 남아있는 한 개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완성된 개인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부로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사도의 기도에 완성에 이른 성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들의 형상, 아들의 성품이 드러난 그 성숙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형태의 완성된 인격을 원하세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 바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익은 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소개하게 될 아홉 가지 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래 참기를 원해요. 절제하기를 원해요. 희락을 추구해요. 아, 내 스스로는 평강의 상태가 안 돼.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필요해라고 합니다. 연습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영어 성경 번역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아홉 가지 열매가 완숙한 상태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첫 번째 덕목 사랑 보겠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아가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왜곡된 자아사랑이 가득한 나 자신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시 왜곡된 자아사랑,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방식으로. 그래서 이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해요. 거룩한 삶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맺히기 시작해요. 오래 시간 동안에 스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왜곡된 자사랑을 정말 많이 처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진단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때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열매로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완성되어져요. 처음에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내 피가 필요하다고, 그것은 그의 신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적 패러다임에 그것이 없어요. 왜? 이것을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스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셔서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거 엄청나다, 나는 이 사랑 가운데 자유롭다, 이 사랑 가운데 충분한 희락을 느끼고 평안을 느낀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피를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완성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하라. 이 희락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즐거움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기쁨, 희락, 즐거움은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발현되어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희락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희락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한 구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Eternal pleasures.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커져가고 커져갈 때 희한하게 이 희락도 동일하게 커집니다. 성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새기길 원하세요. 바울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정말 춥고 채찍맞은 가운데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찬송이 가능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차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라, 희락의 그 영이 그들의 내면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희락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탈출하고 싶다 했던 그 환경이 두 배 이상으로 불편을 야기해도 내 마음 가운데는 희한하게 원인 모를 희락이 그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성경 번역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폭풍 몰아칠 때 제자들은 요동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평강이신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갈릴리 바다가 평강해집니다. 이 적대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반응은 보통 어떻게 돼요? 평강이 없는 가운데 내가 어디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운전하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적재적인 환경,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예기치 못한 뭔가에 직면하면은 저주와 불평과 두려움과 공포, 이 네 단어가 반드시 적용돼요. 저주, 불평, 두려움, 공포.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곳에 영에 속한 스데반처럼 성령님께서 그를 평강의 왕의 지배 아래 둘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데반 진짜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돌 던지기 시작할 때 아마 가장 먼저 자기가 던지려고 했던 그런 증오심이 가득 찬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요. 왜요? 이 화평이, 이 평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크로 하면은 어떤 뜻이 생각나나요? 매크로, 미크로. 거시 경제학 뭐 이렇게 할 때 이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렇게 말은 크고 오래고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마크로두미아. 짧게 참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래 참는 거예요. 큰 단위로 참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끔 우리가 놀러가서 상한 갈대 배경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는 조금 낭만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상한 갈대는 중간에 접혀서 꺾여지고 냄새가 나고 색깔이 변색이 일어난 갈대예요. 그리고 그 갈대 자체는 소용이 없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꺾였어요. 냄새가 나요. 변색이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장식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꺾여서 뽑아버리고 싶죠.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심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기름이 없어서 심지만 남아있는 경우에요. 이게 다 들어가면서 기름이 없기 때문에 방을 밝히는 그 역할은 하지 못하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 채워요. 눈이 따가워요. 그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 같으면은 당장 꺼버리고 없애버리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 9절에서 우리 주님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 같은 영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앴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 계속 고통을 가하니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을 오래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마크로두미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면에 거룩한 작업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영어 성경에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가혹한 기준을 내세움에 요구하는 대신에 상대의 상태를 배려하여 자신을 맞춰주는 성숙함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기준과 방식을 고집하고 양보하는 것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 기준, 내가 보는 방식. 그런데 이 자비의 열매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뒤로 물렀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재했던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절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이러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라. 나의 영원한 뜻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평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 너의 기준을 내세우며 요구하기보다도 상대의 상태를 배려해서 물러서야 된다면 물러서 다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아가토 순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과 행동이 있어요. 왜? 이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선의 열매가 지금 시장에 내팔 정도로 충분히 익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딸 수가 없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이 양선의 마음에서예요. 유익을 주고자 하는,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동기는 억압당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고자 하는 이 유익을 끼치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런데 육신적 자아가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양선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가 하면 자신의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해서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육신적인 자아예요. 내가 예언하는 것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뒤에 변명을 붙입니다. 육신적 자아가 자신을 지배해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상대방이 이로 인해 자유케 되고 유익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 충성이란 이 단어는 놀랍게도 피스테스, 믿음이란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제대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충성되고 신실함, 부르심에 충성되고 신실함, 나를 부르시고 내가 섬기는 예배 대상인 그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뢰, 헌신, 충성, 그 의미가 피스티스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충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꽃피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매일 음식 먹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에 세 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시는가 하면 한 끼도 빠지지 않냐고 매일 나로 하여금 경락하게 하고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부르심에 전적 헌신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의 부르심에 충성과 헌신의 맹세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보다는 우리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 삶 가운데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의 명령권자의 의지와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삶 가운데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열매가 맺힐 때 주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뜻에 충성과 헌신의 정도가 아주 완성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 온유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는 내 힘을 다 쓰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내 힘을 다 쓰지 아니함, 그것이 온유 프라우테스의 원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얼마나 지식이, 정보가, 그분의 지혜와 전략이 큰데요. 얼마나 많이 아시는데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정말 전략적으로 작은 분량의 요구를,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년 동안 밭을 가는데 투입된 황소가 있어요. 경험 많은 황소예요. 처음 멍에를 메었을 때는 그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쯤 지났을 때는 멍에 메는 것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밭 고랑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끝나는지 알아요. 10년 된 황소. 근데 처음 멍에를 메어보는 어린 송아지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 가는 것을 처음 연습합니다. 목에 두른 멍에가 불편하고 아픕니다. 근데 10년 된 경험 많은 황소가 자기 보폭대로 턱턱턱턱 이렇게 걸어가면은 새끼소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기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깊은 배려를 해줍니다. 자, 온유의 모습은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날까요? 예수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체포하러 위에서 왔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리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말씀하세요. 온유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십시오. 온유는 내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군 1개 군단은 6천명으로 구성되어지고요. 12군단, 12개 군단은 7만 2천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 천군입니다. 하늘 천군 천사들 7만 2천명은요.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전체 군대도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력, 이 권세를 운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세요. 이게 온유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유를 만들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엔크라테이아. 절제. 보통 영어 성경의 self-control이죠. 이게 이 뜻입니다. self-control. 자아를 통제하에 두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고발당하여 서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장로들이 고발하는 그 소리에 대꾸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변호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도록 자신을 통제하에 둠. self-control. 내 자아를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거룩한 작업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셀프가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시간이 경과합니다. 오늘이 2020년 9월 27일이에요. 시간이 갑니다. 선생님께서 뭔가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좀 더 나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지금 이끌어가는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오늘과 5년 뒤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와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내 뜻대로 진짜 사는 영역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뜻이 이만큼 반영이 되는구나. 희락이 가득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크게 드러날 때 그 인격을 신뢰해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적 속성이 그의 인격 가운데 열매 맺힌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 그의 내면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엄청난 것을 보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 아름다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물에 잠기듯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해 주십시오. 복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